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의회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1,500명 규모의 특수작전 부대를 포함한 12,000명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국정보당국이 18일 밝혔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특수부대원 1,500여 명의 전장 파견이 시작된 사실을 지난 8일 확인했다면서 현재 이들이 러시아 군 부대에서 적응 훈련을 하는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특수부대원들은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상륙함 4척과 호위함 3척을 통해 8일부터 13일에 걸쳐 북한 청진, 함흥, 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됐으며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북한 미사일 개발의 핵심인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 부장이 수십 명의 북한군 장교와 함께 수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 인근 북한 KN-23 미사일 발사장을 방문 현지 지도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은 이날 앞선 발표에서 북한이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총 12,000명 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방 안보 핵심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 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이 한국 안보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로의 이동과 북한의 전쟁 지원 정보 등이 공유됐으며 러북 군사 밀착이 군수물자 이전을 넘어 실질적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은 어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추가 점령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도네츠크 지역 주요 도시인 크라호우에서 10km가량 떨어진 막시밀리아니우카를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이날 저녁 전황보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하루 사이 크라호우 인근에서 공격해오는 러시아군과 45건의 전투를 벌였으며 일부 전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군은 동부전선의 전략 요충지 부흘레다르를 점령하는 등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의 진격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오늘 성명에서 밤사이 발사된 135개의 러시아 드론 중 80기를 요격했으며 추적 도중 사라진 44기는 우크라이나군의 전자전 등으로 영토 내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또 최대 10개의 러시아 드론이 여전히 우크라이나 상공을 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1인자인 야히야 시누아르 정치국 의장을 제거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독일 방문 중 기자들에게 오늘은 전 세계를 위해 좋은 날이라면서 시누아르를 제거한 데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하고 이를 축하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네타냐후 총리에게 지금은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진전시킬 때이며 이제 이 전쟁을 끝내고 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올 때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시누아르가 가자지구 모처에서 제거됐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시누아르는 최근 몇 주 동안 이스라엘군의 추격을 받으면서 가자지구 내에서의 이동에 제한을 받아왔었다고 하가리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신화르 제거 작전 직전에 촬영한 영상이라며 공개한 영상에는 신화르로 추정되는 인물이 긴 천 조각을 얼굴과 몸에 두른 채 폐허가 된 건물의 소파에 앉아 접근하는 촬영용 드론을 막대기로 쫓아내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한편 이란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1인자인 야히야 시누아르 하마스 정치국 의장의 사망으로 이란과 영내 동조 세력들의 결집은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는 어제 성명에서 이란과 하마스,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반군 등 영내 친이란 세력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 정신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운용훈련을 시작했다고 러시아 군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이날 러시아 국방부를 인용해 군이 수도 모스크바 북서쪽 지역에서 야르스 ICBM을 운용하는 부대의 전투준비 상태를 시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헌법상 적대국으로 규정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방부대를 방문해 한국을 위협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을 적국, 타국이라고 부르면서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거침없이 물리력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가정보원 핵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다는 보도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적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13도, 최고 기온은 영상 1도에서 19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2에서 5m, 서해 앞바다도 2에서 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헌법상 적대국으로 규정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방부대를 방문해 한국을 위협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을 적국, 타국이라고 부르면서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거침없이 물리력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북한이 헌법에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군사 행보에 나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17일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해 15일 있었던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 폭파에 대해 단순한 물리적 폐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8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북 육로를 완전히 차단한 이유가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져 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 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철저한 적국인 한국으로부터 북한 주권이 침해당할 때 물리력이 더 이상의 조건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선고이기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부대 점검 시찰을 넘어서서 전시 상황을 연상케 하는데요. 이번 행보의 의도는 뭘까요?
앞서 인민군 총참모부는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3일 국경선 인근 포병 연합부대와 중요 화력 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의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전방군단인 2군단 지휘소에서 군단장으로부터 적의 동향을 보고받고 전투 대기태세로 전환한 관할 여단 준비 상태를 점검한 뒤 군사행동 계획을 담은 중요 문건을 검토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은 김 위원장이 대형 지도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지도 상단엔 흐리게 처리했지만 서울이라는 문구가 식별됩니다. 유사시 2군단이 서울을 공격할 계획 등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또 김 위원장 뒤로는 대형 TV 화면에 한반도 지도가 띄워져 있는데 비무장지대와 비슷한 위치에 파란색의 굵은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입니다.
가상적대적인 교전국 관계 설정과 관련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일단은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서 동족이 아닌 적국을 향해서 이제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새로운 단계에서의 이제 행동 지침들을 확산시키면서 내부 결속을 계속 도모하고 뭐그 정도 같아요.
김 위원장이 개정된 헌법 전문은 공개하지 않은 채 한국에 대해서 적대국 규정만 집중적으로 지금 강조하는 게좀 부자연스러워 보이긴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옵니까?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이번 행보에 대해 통일과 민족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하는 두 국가로 새롭게 설정한 자신의 새 대남 정책의 정당성을 주민들에게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북한 당국이 정권의 정통성과 직결된 선대 대남 노선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김 위원장의 새 대남 정책의 정당성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정세 긴장을 높이고 한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결심과 그리고 취하는 조치가 정당하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얼마만큼 지금 필요한 부분이냐 하는 부분을 군사 정세, 적대 정세, 그리고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어필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개정된 헌법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통일은 비현실적이라는 식의 설명을 하고 있다며 이런 모호한 태도는 북한 내부가 이데올로기 혼돈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이 또 담화를 내놨군요.
그렇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 매체가 한국군이 촬영한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몰상식한 소리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북한 매체들은 지난 15일 단행한 남북 연결도로 북한 측 구간 폭파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촬영해 언론에 공개한 영상을 갈무리한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에 대해 미국 NBC 방송, 폭스뉴스, 영국의 로이터 통신 같은 세계 각 언론들이 보도한 동영상 중한 장면을 사진으로 썼다며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찍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구도상으로나 직관적으로 보기에도 좋고 우리의 의도에 썩 맞아서 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오히려 한국 매체들이 북한 소식을 보도할 때 조선중앙통신 사진과 동영상을 도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또 한국 합참이 평양에 출연한 무인기와 관련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합동참모본부가 직분에도 맞지 않게 사진 따위나 만지작거리면서 망신하지 말라며 중대 주권침해 도발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 규명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김 부부장의 이런 반박에 대해서 한국 측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나요?
먼저 김 부부장이 외신 동영상을 썼다는 반박에 대해선 외신이 사용한 동영상이 한국 합참이 제공한 것이라는 점에서 결론적으로 도용을 시인한 셈이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지금 군사분계선 그 안에서 찍은 거거든요. 우리가 외신에 제공했지 외신이 그걸 직접 어떻게 찍습니까?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그런 게 느껴져요. 김여정 발언에서. 즉각 즉각 반응한다는 얘기는 예민해졌다는 얘기거든요.
한국 언론 매체들이 북한 측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김인혜 통일부 부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조선중앙통신 자료는 한국 언론사가 일본 중개인을 통해 저작료를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김 부부장이 사소한 것까지 나서는 것을 보면 북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느낌이라며 한국 매체가 합법적으로 북한 매체 사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몰라서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편 북한이 김일성 주석을 기리는 주체 연호를 쓰지 않는 정황이 포착이 됐다고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10일 담화나 11일 밤에 나온 외무성 중대 성명에는 주체 113이라는 연호와 서기 연도인 2024가 병기됐지만 10일 밤에 나온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부터는 주체 연호가 빠졌습니다. 노동신문 지면과 홈페이지 제호에도 13일자부터 서기만 표기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이 지난 12일 낮에 주체 연호를 쓰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남북한 두 국가론에 입각한 조치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두 국가론의 관점에서 굳이 분단에 기초한 주체 정권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 다만 이제 독립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 국제사회가 사용하는 그런 연도를 같이 사용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겠다. 그런 거예요.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올해부터 보여온 김정은 독자 우상화의 하나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오늘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가정보원 핵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파병 사실을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이동과 러시아에 대한 전쟁 지원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아울러 북러 군사 밀착이 군사 물자의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우방국들과의 공조하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왔으며 향후에도 관련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다는 보도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을 확인하거나 입증할 수는 없다면서도 사실이라면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북한군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와 견해들을 분명히 봤다면서 이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Definitely seen the reporting and the comments about potential DPRK forces, going to Russia or going
라이더
to
대변인은
Ukraine.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그 보도를 확인하거나 입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그것은 러시아가 전장에서 병력 측면에서 현재 처한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I think that would also demonstrate the situation that Russia finds itself in, the
라이더
dire
대변인은
situation they
현재
find itself
러시아가
in.
전선에서 6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군대를 위한 추가 병력의 확보가 얼마나 절실한지 알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도 이날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를 대신해 싸우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션 세벳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과 러시아 간 방위 관계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한 전쟁에서 계속해서 상당한 사상자를 내고 있는 러시아의 새로운 차원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도 계속되는 북한군 파병 관련 보도에 대한 BOA의 확인 요청에 즉답 대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 추세를 거론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불법 무기 이전을 포함한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고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 전쟁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크게 우려해야 할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 파병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밀러 대변인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러시아를 대신해 싸우는 북한 군인들에 관한 보도에 우려한다면서 사실일 경우 전장에서 인명피해를 겪는 러시아의 절박함이 한층 더 커졌음을 시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몇달 동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하루 평균 1,2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를 확보하고 쿠르크스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병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언론 매체들은 지난 3일 동부 도네츠크 전선에서 자국군 미사일 공격에 의해 러시아군 20여 명이 전사했으며 이 중 북한군 6명도 포함됐다고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16일 자국의회 연설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 아니라 병력을 공급하는 사실을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7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참석 뒤 기자회견에서 정보당국에 따르면 지상군과 기술자 등 여러 분야 인력을 합해 북한이 러시아 편에서 우크라이나와 맞설 총 1만 명가량의 병력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됐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크렘린궁은 가짜뉴스라며 일축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심화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유럽 안팎의 안보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지적했습니다. 심화하는 북러 협력은 우크라이나에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서린 브루커 유럽 안보협력기구 OSCE 주재 미국 대사 대리는 17일 유럽과 인도 태평양의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라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심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OSCE 주재 미국 대표부에 따르면 브루커 대사 대리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OSCE 상설 이사회에서 국제사회의 제재와 수출 통제로 궁지에 몰린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장비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금까지 러시아의 수백만 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발사대,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컨테이너 1만 8천 개 이상 분량에 달하는 군사 장비와 군수품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북한이 제공한 군사 장비를 활용해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하고 민간인을 살해하며 불법적인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커 대사 대리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의 상호 지원의 파급 효과는 광범위에서 OSCE 지역 안팎의 안보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이런 지원에 더 많이 의존할수록 북한은 그 대가로 더 많은 것을 얻는다며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또는 물자, 그리고 다른 첨단 기술을 포함한 군사 지원을 구하려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늘 한국과 일본을 전멸시키겠다고 위협하는 지도자에게 제공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미 러시아 선박이 북한에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이는 초기 물자 인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미국 정부 등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증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브루커 대사 대리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이용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집행하는 안보리의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협력 심화는 우크라이나에 피해를 입히고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심화시키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커 대사 대리는 이에 대응해 미국이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우선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조장하는 개인과 단체를 제재했으며 향후 필요할 경우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무기 이전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엔에서 적극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결의들은 러시아도 직접 찬성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6일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한국, 영국 등 11개국이 유엔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다자 감시 체제를 발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원이 비밀로 남지 않도록 이런 무기 거래를 지속적으로 폭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는 북한의 물질적 지원을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야기하고 있는 죽음과 파괴에 대해 알아야 하며 북러 간 협력 강화로 초래되는 세계 안보에 대한 위협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등은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지원을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MSMT 공식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MSMT에는 미얀의 3국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기구의 출범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전체 회의에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활동을 종료시킨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유럽연합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대러 군사 지원을 강력히 비판하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벨라루스와 이란, 북한이 제공한 지속적인 군사 지원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국가가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과 유럽 안보협력기구의 핵심 원칙 및 약속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물질적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대북 제재를 위반한 베트남 음료 회사가 미국 정부에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에 맥주와 증류주를 수출하면서 미국 금융기관을 이용해 대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함재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베트남 음료회사 BBCL이 미국의 제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과 86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17일 공개한 문건에서 BBCL의 자회사가 북한에 주류를 판매했으며 이에 해당하는 판매액 114만 1,547달러가 미국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래로 인해 미국 금융기관이 북한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BBCL의 자회사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북한에 맥주와 증류주를 판매하는 26건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밝혔습니다. 당시 계약에는 북한의 조선 삼진무역회사와 조선 조밍회사, 그리고 싱가포르와 세이셸의 회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BBCL의 자회사는 미국 달러로 대금을 수령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총 47건의 청구서를 발행했고, 이후 이 중 43건에 대한 금액 약 114만 달러를 싱가포르와 세이셸의 회사와 더불어 홍콩과 중국, 터키 소재 15개 회사로부터 송금받았습니다. 다만 이들 43건의 송금 모두 미국과 연결된 은행 혹은 미국 금융기관의 해외 지점에서 진행됐다는 게 해외자산통제실의 설명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BBCL이나 자회사 모두 미국 제재 준수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19년 12월 자회사의 경영진이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과거 대북 주류 판매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따라 북한과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BBCL이 북한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면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대북 제재를 통한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BBCL과 자회사가 최근 5년 동안 해외 자산 통제실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지 않았고 문제를 인식한 직후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하는 등 조사에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제재 준수를 위한 프로그램과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독립적인 기관으로부터 제재 준수와 관련한 실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상당한 개선 조치를 취했다며 이런 점을 벌금 합의금 산출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긴급경제권한법과 대북제재법,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인 혹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 등의 대북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행법 등을 통해서도 미국인 등과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 간 직간접적 거래를 차단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등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국 국적자 혹은 회사가 이 같은 규정을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때만 해당됩니다. 미국 정부는 연방 규정에 따라 제재 대상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판단되는 인물이나 기관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반 기업은 미 법무부의 형사 기소와 재무부의 민사상 피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BBCL은 이를 유예받는 것을 조건으로 벌금을 납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국의 대북제재법을 위반해 미국 정부의 거액의 벌금을 납부하는 기업은 최근 몇 년간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6월에는 이탈리아 로마에 본사를 둔 애니메이션 제작사 몬도 TV가 북한 당국 소유의 조선 4.26 아동 영화 촬영소의 하청 작업을 맡기며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53만 8천 달러를 지불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국의 제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해외자산통제실과 금융범죄단속반에 각각 9억 6,800만 달러와 34억 달러씩 총 43억 6,8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그 밖에 영국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와 인도 뭄바이 소재 기업 고드프리 필립스 인디아, 미국 시애틀 소재 기업 탱고 카드 등도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미얀일 3국의 고위 당국자와 탈북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북한인권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첫 북한인권 3자 회의인 이번 회의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3국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정부가 1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북한인권 생존자들과의 공개회의를 개최합니다. 미 국무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이 공개회의에는 탈북자들과 전문가 패널들이 참석해 북한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해 증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워싱턴의 띵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오후 5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미술 전시회와 리셉션도 열립니다. 국무부는 이 전시회에는 탈북 예술가들의 작품과 북한 주민들이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기, 북한의 인권 기록을 조명하는 북한 문헌 및 회고록, 일본인 납북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미디어 등이 전시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시회는 자유사회에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다양성과 재능, 잠재력을 조명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국무부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고위 당국자가 참석하는 미얀일 북한인권 3자 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통일부는 16일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통일부 장관 방미 당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제안해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3자 회의는 통일부 장관의 개회사에 이어 한미일 고위급 외교당국자가 정보 접근권 등 북한 인권 의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한미일 당국자가 참석해 대화를 진행하는 것은 첫 사례로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김영호 한국통일부 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루트 사무총장은 17일 BOA와의 통화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미얀일 3국이 북한인권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는 증거라며 환영했습니다.
I am encouraged to see that this tripartite event is happening tomorrow. I'm encouraged to see that survivors.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스칼루트 사무총장은 미얀일 3자 북한인권 관련 회의가 열리는 것에 고무됐다며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칼루트 사무총장은 이어 이 같은 회의는 북한 당국의 인권을 개선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끔찍한 인권 유린과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는 나라와는 어떤 경제적 지원과 경제 협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한 두 나라 합참의장은 오늘 화상으로 열린 제49차 미한 군사위원회 회의 MCM에서 동맹 현안과 안보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두 나라 합참의장은 북한의 도발 행위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증대가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 등 도발 행위를 지속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해서는 견고한 연합 방위 태세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두 나라 합참의장은 또 최근 창설된 한국군 전략사령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면서 작전 계획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한미연합사와 긴밀한 연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라고 규정한 건 한국에 대한 적대관계를 제도화하고 분단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크게 경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북 관계는 별개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한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clearly an effort to institutionalize the hostile two-state concept that was announced by Kim Jong-un a while back.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적대적 두 국가론을 국가 정책이자 목표로 삼은 것이라며 한동안 남북 관계를 규정할 개념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 대남 정책에서 탈피해 한국을 숙적으로 규정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을 제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명분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앤드류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도 이날 VOA와 전화통화에서 철저한 적대국가 헌법 명기는 적대관계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 정책을 폐기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I also think in terms of the North Korean population, you know, it's not easy after being told for decades that unification is the vision.
김일성 주석 때부터 수십 년 동안 통일이 목표이자 꿈이라는 말을 들어온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도 통일 폐기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김정은이 일반 주민들의 동의를 많이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석자는 따라서 그런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폭파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17일 지난 15일 있었던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전하며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 세력들의 정치 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예측 불능의 전쟁 접경으로 치닫고 있는 안보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7일에서 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지만 남북관계와 통일 등에 관한 조항을 어떻게 바꿨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북연결도로 폭파와 엮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주장한 남북 간 적대적 두 국가론에 입각한 헌법 개정이 이뤄졌음을 처음 확인한 것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KI 소장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외부 세계로부터 자국을 철저히 차단하려는 정권 생존의 문제로 봤습니다. 이번 조치는 김정은이 한국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그가 정말 물러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see it primarily as evidence of Kim Jong-un's concern about South Korea. It's really a pulling back. I think it's more.
이어 북한이 한반도와 주변 환경에 영향력을 행사해 북한 주도의 통일을 이룬다는 광범위한 목표보다는 정권 생존이라는 좁은 목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북한은 한국발 정보 유입의 영향력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해왔으며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자세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남북은 적대적 공존의 환경에 있다며 북한이 관계 진전을 위한 어떤 노력도 배제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17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북한이 앞으로 군사적 긴장을 높여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한 일종의 도발이나 군사행동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을 수 있다며 특히 국경 분쟁과 관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특히 북한이 영토 조항을 공세적으로 설정하고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수역을 분쟁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것은 고의적인 도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ould think that if this does unfold, it would be part of a deliberate provocation move to bring in.
현재 해상 경계선인 북방 한계선 NLL을 문제 삼고 한국이 그 선을 지키기 위해 무력 충돌을 감수할 용의가 있는지를 시험하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대북 정책에 대한 한국 내 불화를 조장하고 미한 사이에 틈을 벌리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다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미북 관계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2018년에 그랬듯 어떤 이유에서든 미국과 다시 대화에 나서고 또 다른 유화 공세를 펼치기로 결정한다면 적대적 두 국가론 헌법 명기는 쉽게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도 남북 관계와 미북 관계는 평행적이며 별개의 궤도에 있다며 만약 북한이 어느 시점에서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적대적 두 국가론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석자는 남북 관계 경색이 미북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you know, trying to move in lockstep with South Korea and because they're moving in a similar direction, I think there would be.
여석자는 미국은 한국과 함께 보조를 맞추려고 하고 있고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미한은 대응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과 다른 당사국들 간 외교적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국제정세가 냉전으로 회귀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러시아라는 후원자가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보다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핵 지위의 정당성을 찾는 데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11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중국 주재 한국 대사가 말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참전한다는 응답이 14%에 그쳤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과 관련한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것은 정재호 주중한국대사가 16일 중국 베이징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정재호 대사는 시진핑 주석의 방안에 대해 내년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이 행사에는 주로 시진핑 주석이 참석해왔기 때문에 방안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과거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은 방안을 한다고 하지 않았었던가요?
그렇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당시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방한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9월에도 베이징에서 한덕수 한국 총리를 만나 비슷한 말을 했지만 아직까지 방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질문도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정재호 대사는 한국 대통령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6차례 방중했지만 중국 지도자는 한 차례만 방한했다며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언급했었고 지난해 리창 중국 총리도 조속한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중국 측 약속이 먼저 지켜지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북한과 중국 관계가 악화됐다는 그런 징후가 있다면서요?
네, 정재호 대사는 북중 관계가 미묘한 징후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난 70년간 중북 관계를 돌아보면 매우 악화됐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섣부른 판단은 내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 대사가 중국을 의식해서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뭐 그동안 몇 가지 사례가 있었죠?
네, 몇몇 사례가 있는데요. 지난 7월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평양 주재 각국 외교관들이 참석했는데 왕야진 평양 주재 중국 대사는 불참했습니다. 또 지난 9월 9일 평양에서 있었던 북한 정권 수립 76주년 기념행사에는 중국의 대리대사가 참석했습니다. 앞서 중국 다렌에서는 지난 2018년 5월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기념하는 발자국 동판이 있었는데 최근 제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중국이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문제는 국감에서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정재호 대사는 강제 북송이 거의 야간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는 것처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처리하지만 우리는 가능한 인도주의적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국이 난민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사실 그동안 중국의 강제 북송 문제를 조용한 외교를 통해서 풀려고 했는데 사실상 실패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VOA가 최근 한국 외교부에서 북핵 대사를 지낸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을 인터뷰했는데요. 이용준 전 대사는 지난 20년간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탈북민 송환을 막기 위해 조용한 외교를 해왔지만 그동안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며 한국 정부도 이제는 외교 채널과 국제기구, 인권단체, 그리고 국제법정 등에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공개 외교로 전환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저희도 오늘 방송 서두에서 뭐 전해드렸는데 한국 국정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병력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은 18일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특수부대 등 1만 2천 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1,500명이 이동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은 이에 대해 부정적일 공산이 큽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기존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싫어하고요. 또 자신에 의존하던 북한이 중국을 버리고 러시아와 밀착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이 북한의 파병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안보의식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이것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입수해 공개한 자료인데요. 만일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투에 참여하겠다는 국민이 14%에 그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국방대학교와 한국의 성인 남녀 1,200명과 국방안보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네, 전투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과거보다 줄어든 건가요?
줄어든 겁니다. 지난 2014년에는 전투에 참여하겠다는 대답이 23%, 그리고 2020년에는 21%였는데 지난해에는 14%에 그친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새 8.8% 감소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답들이 나왔습니까?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대해 안정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29%였습니다. 반면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42%에 달했습니다. 불안정하다는 응답은 지난 2022년에 비해 11% 늘었습니다.
네. 남북 간의 대화는 끊어지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서 한국인들의 안보 불안감도 높아졌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공개한 황희 의원은 최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며 남북이 하루속히 대화 채널을 재개하고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MSMT 출범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미국 등 11개 나라가 대북 결의 이행 지원을 위해 출범한 MSMT의 효용성과 관련한 VOA의 질의에 러시아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거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는 모든 유엔 제재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MSMT는 북한 관련 유엔 제재의 이행 상황을 공개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공식 정부 정보와 분석을 제공할 준비가 된 나라들로 구성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등이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SMT의 공식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기구의 출범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전체 회의에서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활동을 종료시킨 데 따른 겁니다. 최근 미국 미디어에 등장한 주요 한반도 관련 기사들을 간추려드리는 코리아 인 더 뉴스입니다. 노시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킨 데 대한 분노로 140만 명의 북한 젊은이들이 군대에 지원 또는 복대, 즉 재지원을 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가 주장했다는 보도들이 전해지고 있군요.
네, 미국의 여러 언론들이 이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네.
UPI 통신은 이 소식을 서울발로 타전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 지원 물결이 14일과 14일 크게 이뤘고요. 그 뒤로도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는 건데요. 수도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남한 측의 심각한 주권 무시 행위에 반발한 적개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UPI 통신은 북한에서는 이미 의무 군 복무 기간이 10년이나 되는데 많은 청년들이 더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다고 합니다.
네.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는 러시아가 쿠르스크 주에 배치될 북한군 대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좀 더 알아볼까요?
네, 이것도 미국 언론의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소식인데요. 우크라이나 매체 리가가 15일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기관을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는 김정은이 보낸 병력으로 새 부대를 창설한다는 것입니다.
네.
소식통은 리가 통신에 북한군이 러시아 남서부의 전투 임무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지난 8월 초부터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시달리는 곳이죠.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군 장비에 심각한 손실을 겪고 있는 러시아는 병력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군은 특별 부랴트 대대로 불리우는 부대를 편성하게 될 텐데요.
네.
부랴트란 시베리아와 몽고 북부 그리고 중국 등에 살고 있는 몽고족 원주민의 명칭이라고 합니다. 이 부랴트 대대는 약 3,000명 정도로 현재는 소총 부대로 편성될 전망이라고 뉴스위크는 전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뉴욕 타임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에게 오랫동안 갈망해온 실전 경험을 얻게 해줄 것이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신문은 한국전쟁 이후 본격적인 전쟁 수행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북한은 만약 우크라이나 파병이 사실이라면 이는 새로운 무기, 현대전에 대한 병사들의 대응 등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뉴욕타임스는 그러나 우크라이나나 한국이 북한군이 그곳에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 것은 없고요. 나토 사무총장도 16일 그 가능성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미국의 정보기관이나 군 관계자들도 큰 규모의 북한군 용병이 현재 그곳에서 싸우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주장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북한 엔지니어나 옵서버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일부에서 러시아가 구입한 북한제 미사일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한편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지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군을 지원하고 있다는 보도에 미국 정부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를 했군요.
네, 이 주관지는 백악관 국가안보실 대변인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북한군이 개입하고 있다는 설이 사실이라면 이는 러시아 북한 간 군사관계가 크게 강화된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찰스 플린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워싱턴의 한 모임에서 북한군은 전투 현장에서 지금까지 가능하지 않았던 무기, 병력 등에 대한 실전 경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US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에 앞서서 워싱턴 포스트지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돼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었죠.
네. 예, 포스트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유엔의 결의에 반대한 단 네 나라 중에 하나라는 점을 들며
네.
러시아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한국 등 관리들은 북한이 러시아가 긴급히 필요로 하는 구소련 시대의 포탄 등을 지원해왔고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첨단 무기 기술 지원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군 장교들이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에 파병돼 있다는 보도가 전해지고 있지만 러시아나 북한은 모두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포스트는 보도를 했었죠.
네. 이번 주에는 또 북한이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북측 일부 구간을 폭파한 소식을 여러 신문, 방송이 큰 관심을 갖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영상도 같이 곁들여서 네. 보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뉴스위크지는 평양 당국이 15일 성명을 통해서 이날 정오쯤에 남북한을 잇는 육로의 북쪽 구간을 폭파했다고 발표했다고 사진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뉴스위크는 지난주 북한군이 그 같은 폭파 계획을 미군 측에 미리 알렸다고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북측의 행동은 남북 간 긴장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뉴스 전문 채널인 CNN 방송은 남북한의 경계선이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한 채 막혀있는 곳 중에 하나이고 경의선과 동해선은 오랜 세월 왕래를 하지 못했던 육로에서 사실상 폭파했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폭파는 남북한 정상들 간의 치열한 비난전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데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ABC 텔레비전은 한국군 합동참모본부가 이번 사건으로 한국군의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를 했고요. 이 방송은 한국군은 이 지역에서 경고사격을 했고 북한 측 동향에 대한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고 있다. 이런 한국군 당국의 발표도 전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미군기지 부근에 있는 사창가 지역에 철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이색적인 기사를 실었네요.
네. 이 경기도의 동두천 지역에서 네. 미군을 상대로 영업을 하던 한국 여성들이 과거 성병 검사를 위해서 강제로 수용되어 있던 이른바 몽키하우스, 즉 원숭이 집으로 불리우던 곳을 네. 철거하려는 계획에 반대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좀 의외로 들리는 얘기인데요. 네. 이 논란이 된 건물은 과거 성병관리소였습니다. 1996년에 문을 닫았죠.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옮기면서 미군이 이 지역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또 미군 부대를 상대로 영업을 하던 많은 상인들도 점차 문을 닫게 됐죠. 당시에는 여성들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붙들려서 마치 동물원처럼 가두어진 채 성병 검사를 받고 주사를 맞고 또 수용을 당하던 곳이어서 원성이 높았었다고 합니다.
네.
미군들은 여성들이 집단으로 그 속에 갇혀있는 모습에서 그런 원숭이 집이다 이런 별명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갈등은 동두천 씨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작년에 건물을 매입을 하고 이를 철거하려고 했지만 반대가 심하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한국 국내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사건인데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은희 헨리라는 여성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올해 67세인 은희 씨는 내가 바로 아픈 역사의 증인이고 이 건물이 바로 그 증거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희 씨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이 건물을 철거하지 말고 박물관으로 개조를 해서 미래 세대가 우리의 아픈 역사를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철거 반대 운동에는 60여 개의 시민단체가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크게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 지금 철거를 반대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철거를 해야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주변의 땅 주인들은 시 당국의 계획을 지지하고 있어서 이 찬반 논란이 극심하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를 했습니다. 참 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갈등인 것 같네요.
네.
또 하나 흥미있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저명한 월간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렸습니다. 이 내용도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세계에서 여행하기 가장 위험한 나라 10개 나라를 선정을 하고요. 조심하라는 경고를 했다는 기사인데요. 한국을 아주 좋게 평가해서 관심을 끕니다.
네.
위험하다는 선정 기준을 정한다는 게 좀 애매할 수도 있는 건데요. 이 잡지는 미 국무부가 제작한 2023년도 세계 평화 지수 여행 위험 지도라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세로 볼 때 이런 곳은 여행을 조심하는 게 좋다고 권고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나라들이 위험 지역에 해당되는가 그리고 그 대신 선택지로 어디를 가는 게 좋은지도 함께 이제 책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어떤 나라들이 위험 지역으로 지목이 됐나요?
네, 주로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남수단, 콩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이라크 순입니다. 여기에 북한, 이란, IT 등도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조심해야 할 나라로 상당히 상위로 꼽고 있는데요.
네.
대신 권장하는 나라로 한국을 지정한 것이 흥미롭습니다.
네. 먼저 중국은 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된 거죠?
중국은 역사도 길고 음식, 문화 등이 인기가 있고요. 범죄율이 낮은 것도 매력적인데 정부 체제가 권위주의적이고 자칫하면 연행될 수도 있다. 때로는 출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중국계 미국인의 경우에 여행을 다시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같은 대도시의 극심한 공기 오염도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코리아 인더 뉴스 노시창 기자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1부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